VOA 세계 뉴스입니다. 흑해에서 지난 15일 난파한 러시아 유조선에서 기름 유출이 확인됐다고 러시아 정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고 두 유조선의 승무원 26명 모두 구조됐지만 적재돼 있던 연료용 기름이 유출됐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유조선 볼고네프트 2일 2호와 239호는 지난 15일 흑해와 아주호해를 잇는 케르치 해협에서 악천후를 만나 2일 2호는 침몰하고 239호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좌초됐습니다. 두 유조선 중 어느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됐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문가들을 현장에 배치해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부분적 유출이 있었다는 점 외에 유출 정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 두 유조선에는 총 9,200톤가량의 석유가 절반가량씩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기름 유출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무진 구성을 명령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흑해와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의 환경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흑해에서 대규모 환경오염이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의 해양안전규칙 미준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하이 부시장 등 중국 정부 관리들이 오늘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화이안 상하이 부시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2010년 시작된 연례 타이베이 상하이 포럼 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 타이베이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화 부시장은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이동했으며 현장에 나온 타이완 독립 지지 단체들은 타이완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고 외쳤습니다. 화 부시장 일행은 이날 타이완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장완한 타이베이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장 시장은 지난해 상하이를 방문해 같은 연례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의 이번 타이완 방문은 최근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 등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하고 이에 타이완군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등 양측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를 승인했던 M1A2 에이브럼스 T형 탱크 첫 인도분 38대가 이날 타이완에 도착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탱크들은 타이완이 30년 만에 처음 확보한 새 탱크로 나머지 인도분은 내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가 오늘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임 투표는 지난 11일 숄츠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의회 해산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 간 합의에 따라 조기 총선은 내년 2월 2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분신임이 확정되면 숄츠 총리와 장관들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대행체제로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등 3개 정당으로 구성된 숄츠 총리의 연립정부는 지난달 6일 숄츠 총리가 자민당 소속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붕괴했습니다. 연정 붕괴는 당시 세금 감면 등을 놓고 정부와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간에 잇단 파열음이 나온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숄츠 총리에 대한 독일의회의 이번 신임 투표는 지난 2005년 게르하르트 슈레더 당시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특사가 어제 최근 독재 정권 붕괴 뒤 시리아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를 만나 정권 이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메르 알샤라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수장과 회동했다고 특사실과 반군 측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페데르센 특사는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해 내려졌던 제재가 신속히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특히 모든 시리아인을 포함하는 정치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은 시리아인들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4호는 내전이 계속되어온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평화 구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아울러 정권 이양 기간 동안 유엔은 시리아 국민에게 모든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사의 이번 방문은 시리아 반군이 지난 8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맘때 라디오를 켜면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립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는 크리스마스 장터라는 게 열렸고요. 크리스마스 장식에 걸린 가로등, 해지면 반짝반짝 불을 밝히는 도심과 마을의 전구 장식이 세계인의 축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원래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종교적 행사로 시작된 것입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문화권이 달라도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 나누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계인의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이면은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고마운 사람들한테 줄 선물 준비하느라 바쁘고요. 각국의 우편 배송기관과 민간 운송업체도 1년 중에 제일 바쁜 대목을 보냅니다.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 보도에 따르면 미국 우정국 USPS는 최북단 알래스카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로의 물품 접수, 크리스마스 물품 접수는 늦어도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미국 외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는 이미 크리스마스 전까지 배송은 어렵다고 하고요. 우편비는 상당히 비쌉니다만 전용 화물기를 운영하는 업체죠. UPS와 FedEx 등 민간 운송업체는 미국 국내나 해외 특정 지역으로는 크리스마스 이틀 전까지 23일까지는 접수를 받는답니다. 통계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옷이나 신발, 일정 금액의 돈을 넣은 기프트카드도 줬고요. 식품이나 음료, 스마트폰, 태블릿, 액세서리 장신구도 늘 선호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고요. 보석, 시계, 화장품, 책, 장난감과 함께 크리스마스 여행도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기대하는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5도, 구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밤이 지나면 북한은 12월 17일 화요일이 됩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용현과 자강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양강도와 함북 일부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특히 함북 김책은 밤 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대부분적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특히 청진은 매우 강한 바람이 종일 일겠습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영하 8도, 개성은 영하 6도입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4도고요. 중강은 영하 17도, 해산 영하 20도입니다. 평양과 신의주는 낮에 0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3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낮 최고가 5도고요. 중강은 영하 5도, 해산은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3m까지일겠고요. 서해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로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 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법상 불법 점령 중인 골란고원의 정착촌을 더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됩니다. 유럽연합이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신균조약 정식 회원국으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가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얀마가 세계 최대 아편 공급국이라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먼저 중동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의 정착촌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5일 골란고원 정착촌 확장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골란을 강화하는 게 이스라엘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지금 축출된 상태인데요.
네, 맞습니다. 시리아는 하페즈 알 아사드, 바샤르 알 아사드 부자가 50년 넘게 장기 집권해온 나라인데요. 지난 8일에 이슬람 반군 연합이 이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고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9일, 10일 이틀 동안 시리아 전역에 수백 차례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를 통해서 시리아군 전략 자산의 80%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왜 시리아를 맹폭격을 한 겁니까?
네, 시리아에 남아있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장거리미사일, 로켓 같은 이 전략무기가 반군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네네.
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목표가 이스라엘 국가를 위협하는 전략무기를 파괴하는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령 중인 골란고원 지역을 넘어서 비무장 완충지대에도 이스라엘이 지상 병력을 보냈습니다.
예, 이 골란고원이라는 그 지역이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에 이 3차 중동전쟁에서 당시 시리아 땅이었던 이 골란고원의 약 80%를 점령했습니다.
네.
예, 이에 1973년에 시리아가 주변 아랍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골란고원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는데요.
네.
예, 이른바 이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이듬해 양국은 휴전 협정을 맺고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유엔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 골란고원 점령이 국제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요?
네, 국제법상 이 침략으로 강탈한 점령지는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되지 않고요.
네.
예, 현재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에 골란고원 점령지에 이스라엘의 사법권 또 행정권을 적용하는 이른바 골란고원법을 채택했는데요.
네.
예,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골란고원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점령 이후에 이 골란고원 점령지에 정착촌을 조성하고 자국민을 이주시켰습니다. 현재는 약 30곳의 정착촌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2-3만 명 이스라엘 주민들이 포도농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보다는 그럼 얼마나 더 늘린다는 겁니까, 정착촌을?
네, 이스라엘 총리실이 별도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 골란고원의 인구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 총리실은 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전선과 전쟁을 고려하고 골란고원의 인구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인구 증가 장려 계획에 관한 첫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 세력은 이스라엘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반군 주축 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DS의 수장으로 사실상 현재 이 시리아 집권자인 아메드 알샤라는 14일 시리아 TV와 인터뷰에서 국가 건설이 최우선이란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는 수년간 갈등과 전쟁으로 지친 시리아의 상황은 새로운 대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선순위는 재건과 안정이고 더 많은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에 끌려가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은 골란고원 정착촌 이 확대 계획 발표 전에 나온 겁니다.
자,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변 아랍국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의 확장 계획은 국제법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시리아 영토에 대한 새로운 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시리아의 안보와 안정 회복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앞서 유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도 이스라엘의 완충지대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 1기 때 이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영토를 인정했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요. 미국 대사관을 이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등 확고한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였는데요.
네.
2019년에는 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5일 영상 성명에서 전날 밤에 트럼프 당선인과 매우 우호적이고 따뜻하며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주 중동에 갔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튀르키예 등 영내 외무장관들과 사태를 논의한 후에 14일 요르단 아카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예, 이 자리에서 미국이 시리아 반군단체 HTS와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블링컨 장관은 회담의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12년 전에 시리아에서 실종된 미국 언론인 오스틴 타이슨 씨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네.
예, 블링컨 장관은 또 영내 외무장관들과 시리아 또 시리아 국민 지원에 관한 일련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have agreed on this.
네,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은 시리아 국민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이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량 이주에서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국경 너머로까지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미국과 영내 국가들은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한국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개시 날짜가 잡혔군요.
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이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서 양측을 불러서 주장,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이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이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이 변론 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네. 한국의 그 헌법재판소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처럼 9인 재판관 체제인데요.
네.
예, 하지만 지난 10월에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메우지 못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능한 겁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법에는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난 10월에 헌재가 내린 판례에 따라서 현재는 6명으로도 일단 심리는 가능합니다.
네네.
예, 다만 이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에 따라서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원래는 9명이었으니까 그러면 3명의 그 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네, 현재 이 공석인 이 재판관 3명의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요.
네.
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들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네.
예, 이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작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 한국은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에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204표, 반대가 85표, 기권이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7일 1차 투표 때는 여당 의원들이 거의 다 불참해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의원들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2명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예,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서 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습니다.
자, 이로써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한국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기각했었습니다.
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2017년에 한국 헌재 8인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이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여당 국민의힘 지금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5명의 최고위원도 모두 사퇴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해서 당내 윤 대통령 지지파의 거센 반발을 받았는데요. 14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제안으로 한동훈 지도부 거취에 대한 표결이 있었고요. 의원 93명 가운데 73명이 이 지도부 사퇴에 찬성했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전국 속에 여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지금 한국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백악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전화통화를 했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4일 요르단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걸 봤다면서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고요.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동유럽의 나라입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유럽 내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됐네요.
네, 12일 유럽연합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쉥겐조약 가입이 최종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이 두 나라는 수년간 협상 끝에 지난 3월에 쉥겐조약에 가입은 했지만 해상, 항공, 국경 통제만 해제됐고요. 육상 국경 통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육로까지 완전하게 개방된 겁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두 나라가 쉥겐 조약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쉥겐 조약 하면 이동의 자유라는 그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이 쉥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민들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입국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조약입니다.
네.
예, 쉥겐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1985년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다섯 개 나라가 처음 체결해서 쉥겐 조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쉥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그 유럽 나라가 한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죠?
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서 23개 나라입니다.
네.
네, EU 회원국이 아닌 가입국들도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네 개 나라입니다.
예.
예, 이들 나라는 모두 유럽 자유무역 연합의 회원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나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까지 최종 승인돼서 쉥겐 조약의 가입국은 모두 29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앞서서 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해상과 항공 국경 통제는 해제가 됐는데 육상 통행만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왜 그런 겁니까?
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두 나라가 불법 이주민을 입국하는 걸 막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육로까지 개방하면 주변국들로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걸 우려해서 육상 국경 검사는 유지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EU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진전을 봤나 봅니다.
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성명에서 쉥겐 조약 가입은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목표였다면서 여러 해 동안 쉥겐의 기준을 충족할 기술적 준비가 돼 있음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루마니아는 불법 이주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EU 외부 국경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불가리아 쪽 반응 보겠습니다.
네, 아타나스 일코브 불가리아 내무장관은 EU의 결정에 대해서 불가리아와 불가리아 국민, 불가리아 기업과 정부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 경제학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불가리아에는 연간 8억 유로, 미화로 약 8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역시 국경에서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서 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네. 쉥겐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 그 활성화 이유를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뭐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국경을 넘나드는 게 자유로우니까 관광은 물론이고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데요.
네네.
네, EU 자료에 따르면 쉥겐 조약 지역에는 총 4억 2천만 명 이상 살고 있고요. 하루에 약 340만 명이 이 내부 국경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네. 혹시 그 쉥겐 조약 가입국 사이에 그 국경 통제를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공공정책이라든지 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국경 통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만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가입국들에 적어도 4주 전에는 미리 통보해야 하고요. 일시적인 국경 통제이기 때문에 총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쉥겐 조약은 국경 통제 재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몇몇 가입국은 불법 이주, 국경 보안 등을 우려해서 일부 육로에서 이 국경 검사를 재개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미얀마가 세계에서 아편을 제일 많이 공급하는 나라입니까?
네, 12일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가 보고서를 내고 미얀마에서 올해 아편 생산량이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아편과 헤로인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아편 거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미얀마 아편조사 2024 재배, 생산, 그리고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가 집권한 후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미얀마에서 얼마나 많은 아편이 지금 생산되는 겁니까?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귀비 재배 면적이 지난해 4만 7,100 헥타르에서 올해는 4만 5,200 헥타르로 약 4%가 감소했습니다.
네.
예, 이에 따라 수확량이 줄어서 총 생산량은 8% 감소한 995톤에 달했습니다. 양귀비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게 아편이고요. 이를 가공한 게 헤로인인데요. 이 보고서는 미얀마에서 아편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서 세계 최대 아편 공급국의 지위를 굳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얀마의 군부가 들어서면서 아편 생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군사 쿠데타 후에 미얀마의 아편 생산량은 3년 연속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 이름을 올린 건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21년에 집권 세력이었던 탈레반이 양귀비 재배 금지령을 내려서 양귀비 재배가 95%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미얀마에서는 군부와 이에 저항하는 소수민족 세력 간의 내전이 이어지면서 아편 생산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편 생산이 아까 3년 연속 계속 늘어나다가 올해는 조금 줄었다고
네,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봐야 될까요?
보고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아편 생산이 제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생산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마수드 카리미프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군사 쿠데타 후에 미얀마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양귀비 재배로 몰려드는 걸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국인데 미얀마의 아편 생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카리미 프루 국장은 국제사회가 농업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아편 경제에서 벗어나서 회복력을 갖추도록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 국제 헤로인 공급망과 관련해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계속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안에서도 특히 그 양귀비 재배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요?
네. 미얀마 북동부의 라오스, 태국 국경 지역이 이른바 이 황금 삼각지대라고 해서 아편과 헤로인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는 현재 소수민족 민병대가 장악해서 미얀마 군부 통제가 거의 되지 않아서 무법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이곳에서 아편 헤로인 생산은 줄어드는 대신에 화학물질을 이용한 메스암페타민 생산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마약류는 육로와 해상, 항공편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유통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 ABC,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관리 가운데 일부가 상원 인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법부 고위관리를 지명하고 상원이 이를 인준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사법부 관리 지명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방헌법은 대통령에게 연방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판사는 대부분 지방법원이나 순회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의 경우 상원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인준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795년 12월 연방 상원은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으로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존 러틀리지의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1811년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세관 감독관이었던 알렉산더 월콧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의 평판을 우려한 상원이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1925년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지명자가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1930년 5월 7일 상원은 대법관으로 지명된 존 제이 파커 판사의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1894년에서 1968년 사이 상원이 대법관 인준을 거부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1948년 9월 18일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을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인 해럴드 버튼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45년 이래 대법관 인준과 관련해 상원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The first day of questions for the U.S. Supreme Court's first African-American female nominee. Judge Ketanji Brown Jackson promising U.S. senator she will be an impartial.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현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가장 많이 대법관을 임명한 사람은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무려 4선에 성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12년 넘는 재직 기간 모두 9명의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반면에 단임에 그쳤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가장 많은 연방판사를 임명한 사람은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는 재직기간 모두 402명의 연방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사법부 관리 지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냉전 시 세계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히 미군의 파병을 명령한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그다지 화려한 명성을 얻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는 인물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에 그쳤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가장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골치 아픈 일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소신으로 일관함으로써 인기 순위에서 늘 상위 10등 안에 들고 어떤 조사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리 트루먼은 1884년 5월 8일 미국 중부 대평원 지대인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트루먼과 어머니 마사 트루먼의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노세 거래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리 트루먼은 캔사스 시티로 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1914년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농장을 관리했습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그때 33살의 중년에다 이미 국가방위군으로 두 차례나 복무를 했지만 해리 트루먼은 주저없이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입대 1년 후 그는 포병 대대장으로 프랑스 전선에 파병됐습니다. 트루먼 대위 휴하의 장병들은 그의 용맹과 공명정대한 지도력에 감동돼 헌신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1919년 미국으로 돌아온 트루먼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엘리자베스 월레스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엘리자베스는 베스 트루먼으로 불리웠습니다. 제대 후 트루먼은 군대 친구인 에드워드 제이콥슨과 함께 남성 의류 사업을 시작했지만 1920년대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또 다른 군대 친구가 트루먼을 캔사스 시티 민주당 간부인 토마스 펜더가스트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트루먼은 1922년 카운티, 즉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지역에 판사 선거에 출마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해리 트루먼의 정치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사업에는 별 재미를 못 본 그였지만 정치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34년 미조리주를 선거구로 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부패한 펜더가스트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인식 속에 상원에 등장한 트루먼이었지만 그는 친화적이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샀습니다. 상원 의원 재임 중 그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을 규정한 민간항공법, 또 하나는 철도산업의 개편에 정부가 감독을 하도록 하는 윌러 트루먼 법이었습니다.
1940년에는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루먼 의원은 2차 임기 중 미국 군대의 부정과 낭비를 조사하는 활동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상원의 동료 의원들과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4차 연임 선거에서 그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루스벨트 트루먼 팀은 53%의 지지율로 46%를 얻은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트루먼은 1945년 1월 20일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통령 재임 기간은 불과 82일로 끝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알지 못했던 프랭클린 대통령이 82일 동안 트루먼을 만난 건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루먼은 중책을 떠맡을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교 정책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트루먼이었지만 그는 대형 관료 체제를 이끌어갈 자질이 있었고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 트루먼은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헌장 초안작성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 절차도 처리했습니다. 6월에는 독일 동부에 있는 포츠담으로 날아가 연합국 지도자들과 전후 독일 문제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포츠담에 있는 동안 트루먼 대통령은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에서 원자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 아니면 전멸이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들은 만약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미군이 일본 본토를 침공한다면 약 50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대한 원자탄 투하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원자탄 공격을 받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태평양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원자탄 투하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결정 중 가장 논란 많은 것 중 하나가 됐습니다.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산주의의 침략을 반대한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소련과의 협력 관계에서 소련 세력의 봉쇄로 바뀌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는 조지 마샬 국무장관의 이른바 마샬 플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1948년 대선에서 49대 45% 지지율로 재선됐습니다. 예상 밖의 승리로 재선된 트루먼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내 정책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공정한 거래라는 의미의 페어 딜 계획 산하에는 공공주택, 교육, 최저임금 인상, 연방 자원의 민권보호, 국민 건강보험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 관련 대부분 법안은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약화되곤 했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내 정책의 기틀이 됐습니다.
1949년 중국에서는 공산 세력이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본토를 장악했습니다. 이 무렵 소련은 원자탄 실험에 성공해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창설을 주도하는 한편 미국의 수소폭탄 개발을 서둘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남침 불과 이틀 후 미국 공군과 해군에 대한민국 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삼고 공산군 퇴치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향한 라디오 연설에서 공산군의 침공은 독립된 국가를 차지하려는 공산 세력의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 같은 침공을 물리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On Sunday, June 25th, communist forces attacked the Republic of Korea. This attack has made it clear beyond all doub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is willing to use armed invasion to conquer independent nations.
한편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맥아더 사령관은 38도선을 경계로 한 종전 상태의 회복에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려는 희망 속에서 압록강까지 북진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중공군이 강을 넘어 38선 이남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중국 영토를 원자탄으로 공격해 공산군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을 해임하기까지 하면서 원자탄 사용을 저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원자탄 공격을 승인하긴 했지만 그 자신 무고한 많은 인명이 살해된 데 마음 아파했고 중국에 대한 공격은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맥아더 해임은 군대란 어디까지나 국민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는가 하면 한반도에서도 미군이 확실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자 많은 미국인들은 냉전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는 폭락했습니다. 1952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3차 연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이 트루먼 대통령 재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하면 3선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난 1953년 1월 그에 대한 지지도는 31%에 그쳤습니다. 1945년 7월에 87% 지지율에 비하면 엄청난 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약 20년 동안 트루먼의 인기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은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늘 책상 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즉 The buck stops here, 이런 유명한 문구를 새긴 명패를 올려놓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극히 보통 사람인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느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수하게 문제에 도전했고 이를 해결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당적에 관계없이 정치인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었고 보통 사람들의 표도 얻었던 것입니다.
임기를 마친 트루먼 대통령은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로 내려가 건강히 살다가 1972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canno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Tell me about it. Every time he walks by, I feel my blood pressure going up.
So it's not just me then.
I can't believe how condescending he is during meetings. I don't know how you keep your cool around him. I feel like I might snap. I just can't stand the sight of him at the office anymore.
데이빗이 너무 싫다는 표현으로 그 사람 모습이 보기 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can'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회사에서 데이빗의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요.
I can't stand the sight of him.
그 사람 너무 꼴 보기 싫어요.
Can't stand the sight of someone. Can't stand the sight of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너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Can't stand.
어떤 것을 견딜 수 없다.
Sight of.
어떤 것을 보는 것.
Can't stand the sight of someone.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꼴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no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Tell me about it. Every time he walks by, I feel my blood pressure going up.
So it's not just me then.
I can't believe how condescending he is during meetings. I don't know how you keep your cool around him. I feel like I might snap. I just can't stand the sight of him at the office anymor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can'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 데이빗 너무 보기 싫어요.
Tell me about it.
두 말에서 뭐예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Every time he walks by, I feel my blood pressure going up.
그가 지나갈 때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껴요.
It's not just me then.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네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It's not just me then.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네요.
Is it just me? Am I the only one?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I can't believe how condescending he is during meetings.
회의 때 얼마나 거만한지 믿을 수가 없어요.
I don't know how you keep your cool around him.
당신은 그의 주변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Keep one's cool.
냉정을 유지하다, 평정심을 유지하다. 반대 표현은
keep.
Keep, K-E-E-P 대신에
lose.
L-O-S-E, 잃다, 잃었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I lost my cool.
평정심을 잃었어요.
I feel like I might snap.
폭발할 것 같아요.
I feel like I'm about to lose my cool. I think I'm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I feel like I could explode any minute. I sense that I might lose my temper. I just can't stand the sight of him at the office anymore.
사무실에서 그가 너무 꼴 보기 싫어요.
Can't stand the sight of someone.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no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Tell me about it. Every time he walks by, I feel my blood pressure going up.
So it's not just me then?
I can't believe how condescending he is during meetings. I don't know how you keep your cool around him. I feel like I might snap. I just can't stand the sight of him at the office anymore.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Can't stand the sight of someone.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꼴 보기 싫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카리브 해의 섬나라 아이티가 계속되는 폭력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아이티 갱단원들이 시골 마을 폰손테를 습격해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피난길에 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시 쉐어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폰손테 학살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쉐어 대사는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 등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은 IT 시민을 위한 IT 유엔 통합사무소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IT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갱단 폭력을 비난하는 것처럼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하 대사는 이 비극에도 불구하고 IT 상황에 개선의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하 대사는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4월에 과도 대통령위원회가 출범하고 5월에 총리가 임명되고 6월에 새 내각이 출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IT의 지도자들이 견해 차이를 초월해 IT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강력한 보안 기반도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몇 주간 다국적 안보 지원팀은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갱단을 격퇴하고 무기를 소거하며 여러 폭력 조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쉐아 대사는 말했습니다. 쉐아 대사는 그 결과 공항이 재개됐다며 상업 항공편이 재개돼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토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더 많이 열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쉐아 대사는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IT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람은 IT 정부와 국제당국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프로판 빅터와 럭슨 엘라는 최근 미국이 UN IT 제재위원회에 의해 제재된 이후 UN으로부터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갱단 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쉐아 대사는 우리는 IT 발전을 위한 좋은 출발을 보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IT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를 위해 IT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비뉴 SW 워싱턴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 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